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쇼 must go on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쇼 must go on 언제까지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SBS 정치 쇼.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김태현의 정치 쇼.
김태현의 정치 쇼. 수요일에 장식하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오셨어요.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추석 연휴라서 또 음악만 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타짜잖아요.
네.
타짜들은 추석에 필요합니다.
네.
원래 추석 특집 영화로 게임을 돌리다 보면 타짜 네. 거의 나왔잖아요.
추석 특집 영화 있고 또 추석 때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시지만 예전 네. 같으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모이시면
그럼요.
다 패를 돌립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족분들 중에 소위 가족 내에서 타짜라 불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타짜는 추석 연휴에 피해갈 수가 없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고니 윤태곤 실장.
네.
저는 페이스북 보니까 그냥 아주 부산 가서 대선 주조와 함께 그냥 화려한 3, 4일을 보내고 오셨더만.
대선.
네.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골고루 해야 되니까 대선 네. 진로
좋은 데이까지
쫙 섭렵하고 왔습니다.
원래 부산이 좋은 데이인가요? 대선 진로 아니에요?
부산이 이제 대선하고 좋은 데이가요. 이제 네. 부산 마산 이렇게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네. 네. 우리 저 장성철 교수는 친척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어르신들 찾아뵙고 네. 방송 하나 하고 그랬어요.
아, 우리 또 어르신들이 우리 친척분들의 장 교수를 딱 만나면 하나 물어볼 것 같아. 성철아 파일에 뭐 있노? 니 안 와? 이러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세요.
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 명절 이야기 조금 하자면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만 있고 일가 친척들은 못 뵙고 통화를 주로 했어요. 네. 보통 많이 그러셨을 텐데 참 이 곤혹스러운 두 가지 질문.
뭐야? 누가 되냐고?
누가 될 것 같은데.
진짜 물어봐요?
아, 그거 물어보죠. 그냥 이제 뭐 재미삼아 물어보시는 분들. 네. 그다음 참 그것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정말 더 어려운 질문은 네. 누구 찍어야 되는데?
누구 찍어야 돼? 아, 원어로 듣는다. 네. 네? 부산에 냄새가 막 나는 네. 이 저... 사투리로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우리 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저희 돌아가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8989님 고3 입시 수능 수학 지도하는 조상훈입니다. 이제 57일 여일 남은 수능 준비 중에 사연 보내요. 우리 고3 그리고 재도전하는 젊은이들 힘내라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야 한 두 달 남았네요. 마지막 준비 잘하셔가지고 모든 고3들 재수생분들 대박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2195님 전남 고흥 본가 처가에서 새벽 죄송합니다. 4시 30분에 출발해서 지금 화성 발안을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와이프가 운전 중인데 음식하느라 힘들 텐데 운전까지 사랑하는 마늘 고마워요. 집사람이 특공대 출신입니다. 끝.
2195님은 음식도 안 하시고 운전도 안 하시고 문자를 보내서 여보 나 커피 쿠폰 땄어 뭐 이런 일을 하시나 참 부럽습니다.
아 그 지금 네 칭찬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운전 막 힘든데 막 갑자기 막 어? 당신이 보냈어? 막 그러고 커피 준다 그러고.
네. 그다음 9398님 안녕하세요. 타짜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눈을 떴어요. 팩트만 있는 정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모셨잖아요. 오늘 확대 편성입니다. 원래 2부만 했었는데 2부, 3부 통으로 그냥 하는데 오늘 저 추석 민심만 짚어봐야 되거든요.
네.
주로 여야의 유력 후보들. 여당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그다음 야당은 윤석열 후보, 홍준표 네 분 짚어보고 마지막에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종로 내년 재보선 공천해야 돼요. 여기서. 공천 끝내고 가 그냥 종로.
알겠습니다.
양당.
네.
일단 여당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 영 이재명 후보 역시 화천대유죠.
아, 그렇죠. 뭐 저희가 여기서 세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은 시점이 안 좋았잖아요. 이 연휴를 앞두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많이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호남에서 뭐 완전히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럼 호남에서 이제 쭉 기세를 몰아가면은 사실 나머지 지역에서야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계획이었을 건데 호남 경선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좋지가 않은 흐름이죠 지금.
네.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이제까지 보면 추석 지나면서 확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었죠 대선 때. 예전에 이명박 후보가
몇 번 있었죠. 네. 이명박 후보도 그랬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후보도. 이 화천대유가 장 교수 보시기에 선거 많이 보셨잖아요. 직접 많이 치러보시고.
아 근데
그러니까 판을 흔들 정도의 악성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화천대유가 뭐지? 누구 거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저 사람들이 벌었지? 요 정도 수준인데 이재명 후보와 이 화천대유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가 아직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잖아요. 흔적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검찰 수사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제보를 통해서 밝혀지든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지 그냥 현재 상황 가지고는 공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이제 추석 때 많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예전은 대선이 12월이잖아요.
아,
추석 9월이면 이제 세 달 상관이고 지금은 대선이 3월이고 지금 9월이에요. 6개월 상관이고 경선도 안 끝났어요.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볼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감당하고 벌충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좋다. 시간적 여유가. 제가 뭐 화천대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좋기도 한데 근데 또 약간 안 좋은 점은 아직 경선 중이라는 거. 그리고 한 9월 달이면요. 진영의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뭐 이런 별로 좋지 않지만 화천대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편이니까 방어하고 봐. 라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이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방어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한테 뭐 저쪽 편 드는 거냐라는 식으로 되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게 이 지금 9월 6개월 앞둔 측면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인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만한 소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연관돼 있잖아요. 돈. 또는 부동산 문제가 연관돼 있잖아요.
부동산. 딱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일곱 명이 3억 5천만 원을 일단 투자를 해서 어떻게 배당으로만 600억 이상을 다 이렇게 받았냐. 그럼 어떻게 이익구조, 배분구조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이제 상당히 큰 의문인 거죠. 그래서 그 일곱 명이 누구냐라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거의
있고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거기 흔적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랑 가까웠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이름이 몇몇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거 뭔가 연관된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하고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발사주하고 이렇게 비춰서 보면요. 고발사주는 저희가 처음에 그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걸 진영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면은 정치 공방이 된다면은 그럼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을 것이다. 근데 마침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쪽에서도 이게 뭐 국민의힘이 다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원유철, 곽상도 의원 아들. 그럼 좀 약하다는 거죠. 그 진영의 문제로 가기에는. 그리고 거기 이제 더 막 거물급 인사들이 많은데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다 끈 떨어지고 그것도 뭐 대법원 재판 받는 과정이 뭐 몇 달. 곽상도 의원 거기 뭐 앞으로 더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 250만 받은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진영의 문제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화천대유 뭐 자문단이라든지 그 SK증권을 통해서 블라인드에서 투자한 분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두 사람 정도는 박영수 특검 있는 로펌 소속이라고 보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건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발, 시행, 분양 이런 전문가를 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제대로 개발시키고 분양해야 될 텐데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 사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미리 방패막을 쳐놓은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본인들도 인식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혹도 제기해 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원래 그 이재명 후보가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도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진보의 아이콘 같은 모습이 좀 있었고 거기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을 보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논리와 이미지와 충돌하는 것들 예컨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GH공사 경기개발공사죠. 네. GH가 했다, LH가 했다, 아니면 통으로 이제 뭐 건설사한테 줬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그때 줬는데 그 뒤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타깝다, 일벌 백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남의 뜰이라는 게 그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인가요? 뭐 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민간 화천대유 플러스 이제 금융사하고 합쳐가지고 그것도 주식 지분을 성남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보다 한 주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몰랐다라는 말이 좀 통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점들을 보는 것은 화천대유를 밀어주기 위해서 미리 좀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 공고 나기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업체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죠.
그런데 그게 법령에 맞지 않은 자산관리 업체예요. 자산관리 업체는 자본금이 50억 이상 돼야 되고 자본금이 70억 이상 돼야 되고 직원이 5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 화천대유는 그 요건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들어갔는데 이 성남의뜰이라는 업체에다가 컨소시엄 이 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다른 업체들은 자산관리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다른 두 컨소시엄 업체는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은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의혹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장 교수가 지금 우리 두 분은 매주 가상적으로 캠프를 돌아다니셔야 돼.
네.
이재명 캠프의 지금 핵심 브레인이에요.
네.
성철아, 네. 이거 어찌해야 되노?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물타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곽상도 원유철 해가지고 쿠킹게이트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대장동 지역에 대해서는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대 치적이 지금 쿠킹게이트가 됐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아라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본인이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내부 제보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재명 지사의 치명타가 될 것 같으니 이것은 좀 뭐 다른 분들이 설명하고 해명하게 내비두고 그냥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수사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원론적으로 커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길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해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뭐. 오늘 기자회견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캠프에서 11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마무리로 내 입장 이러이러하다. 구체적인 거는 조사든 수사든 다 받겠다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캠프 내 이 사안을 잘 알 만한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지사로서의 후보로서의 일이 아니라 사실 성남시장 때 일이니까 그럼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를 거고 이재명 지사의 이제 뭐 가까운 측근들 이걸 좀 아실 텐데
성남시 때부터 오래 같이 일했던 그렇죠. 분들
그럼 그쪽에서 이제 뭐 TF 같은 걸 맡아서 이제 총괄하게 하고 이재명 지사는 다른 진도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지만 나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다. 나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런 뭐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다라고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자, 송광권 님이 특검 국정조사 합시다.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셨는데 근데 이게 특검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수사 받겠다 그랬거든요. 진짜 수사할까?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는 저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까? 제대로 수사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특검이죠. 특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봤자 밝혀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특검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받겠다고 하고 수사 뭐 네. 받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다녀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그 연관 떠오르잖아요 연상이.
이게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건에 대해 가지고도 뭐 검찰이든 이쪽 안팎에서 아 시간이 빨리 없다 수사하려면은 빨리 해야 된다 네. 후보 되고 뭐 이러면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거기만 해도 이제 11월 뭐 10일 그 정도 상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한 달밖에 없다 이러는데 민주당이 후보가 결정된 건 10월 5일 네. 결선 간다고 해도 한 10월 10일까지예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9월 22일이니까 한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이제 현실적 수사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커지는 거. 그리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특검 갔죠. 대선 막판에. 근데 그게 이제 뭐 특검이 그 당시에도 어디 가서 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뭐 면제 붙였다 뭐 이러지. 네, 그때 참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특검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다 돼가지고 그때 맞아요. 진짜 대선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 특검 날짜도 네. 막 그럼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야 우리가 보니까 나쁜 놈이야. 선거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어렵고 야권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불지피기는 되게 쉬울 텐데 뭐 딱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역대로 어떤 대선 후보가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악영향을 미친 적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 이번에 25일 날이죠. 호남 경선 결과 발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네. 야 경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갈지 네. 아니면 아 이재명 의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성품이 문제가 있어. 본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남 경선에서 혹시 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성철 교수가 한 얘기를 이낙연 캠프 고스란히 알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 측도.
그렇죠. 이낙연 후보 쪽 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선언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세게 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뭐 네. 추임새 넣고 네. 밝혀야 됩니다. 뭐 왜 나보고 그러냐. 국민 보고 이야기해라.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뭐 그 정도인 거지.
아, 그 정도예요?
뭐 이걸 막 세세하게 찾아가지고 뭐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때 이 화천대유를 이거를 본인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이재명
남들이
후보
얘기해 주니까.
추적 추경 못하면 힘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화천대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올라간다. 민주당 쪽에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구나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자, 이은미님. 곤장 커플 나오셨네요.
곤장?
아, 곤장 커플. 야, 이거 좋다. 곤장 커플. 멀더와, 우리는 멀더와 곤이로 했는데. 곤이 대 멀더.
곤장 커플이니까 그냥 아프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2부군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398님 신청곡이에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문자가 폭발합니다. 우리 저 정치쇼 팬들은 연휴에도 쉬지 않으세요. 9944님 최고의 평론가 두 분 짱입니다요. 흐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연휴 때 나오신 이 두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안 드리고 실물 드려 실물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 실물.
실물 커피. 아이스를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쌀쌀해요, 이제.
1365님. 서울 시내 버스 기사 유학준. 잭디 특공대원인데 운행 중 승객 15분과 함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우리 저 승객분들 전화번호 모르기 때문에 커피 15잔 못 드리고 우리 특공대원이라고 하시니까 1365님 더 반갑습니다. 아, 1365님.
15장 드리세요.
아니, 오늘 문자는 저희가 네. 그 커피 쿠폰 제가 드린다고 안 해도 소개해드리는 건 다 드릴 건데, 1365님은 2장.
오.
네. 특공대원이 또 넘어오셨다고 하니까 탈영병입니다, 탈영병. 특공대에서 잭디가 DP를 출동시킬 수도 있어, 지금. 2672님. 친구가 명절 음식 싸와서 맛있게 먹었네요. 친구야 고맙다. 이 방송 재밌네. 친구랑 같이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셨는데 한 잔을 나눠 마시면 안 되니까. 2672님도 두 장 드릴게요.
네. 와, 마음대로 하는구나.
자, 4957님. 명절이 제일 바쁜 정육점 운영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정육인들 힘내세요. 예.
6624님. 아파트 경비들은 명절이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쉬지도 못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산처럼 쌓이고요. 그래도 정치쇼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위로 네. 많이 해드리세요.
앞서 제가 두 장 드리니까 와 맘대로 가는구나 그랬죠.
네. 네.
맘대로 하셔도 돼요. 장성
두 장 드리겠습니다. 6624님.
네. 정육점. 정육점도 두 장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저희 막 쏘는 거야 그냥. 막 쏴. 오늘. 왜냐면 연휴 때 네. 우리가 그 제작비가 절감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출연료가 줄었어요.
네.
커피로 보답합니다 우리는.
그러시구나.
자, 우리 이제 2부에서 여당 얘기했으니까 3부는 야당 얘기하고 종로 얘기 좀 할 건데, 윤석열 후보. 근데 주말에 SBS의 주말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대선 특집 해서 이제 새 후보 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후보 이렇게 딱 세 분을 녹화를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화로 윤석열 후보 편에 나갔거든요. 어때요? 정치인과 예능 호흡.
예능에 출연하면은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도 잘하고.
네,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녹화로 되는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을 하는 거는 본인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주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고, 그리고 이게 뭐 세 명이 나가니까 약간 시비를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야, 그렇죠. 뭐 누구만 해줘. 뭐 이런 거 시비 붙이기 어려운데.
여론조사 기준으로 네. 이제 세 명을
그렇죠.
자른 거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참 운이 좋았던 게 이 편성 시기. 그러니까
추석
지난
앞에.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근데 그럼 그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말이 이재명 후보인 네. 거잖아요. 연휴 사실 좀 끝나고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더 안 좋아. 10월 초야. 그 민주당 경선 거의 뭐 이제 막바지니까. 참 그게 뭐 추첨인지 아니면 뭐 이 지지율 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서도 좀 운이 이제 붙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앞에 이제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고발 사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게 좀 진영의 문제가 되면서 한숨 돌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그 직전에 8강이 돼가지고 토론회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
네.
근데 이제 워낙에 홍준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토론하면은 뭐 박살 낼 거야라고 했는데, 윤석열 뭐 제때 토론을 봤는데 뭐 잘하지 단단 말하기 어려운데 워낙에 뭐 못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양호하네 뭐 이런 식도
기준을 낮게 잡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것도 있어가지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여러모로 또 이재명 후보 우리가 이야기한 화천대유도 네. 터지고 하니까 좀 윤석열 후보는 숨을 돌리는 추석 연휴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그 예능 집사부일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요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 노래 틀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 예능 때문에 든 건 아니고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고 연결돼가지고 그냥 딱 틀은 건데, 우리 정 PD가 문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와 어제 나왔던 노래를 틀어주는구나 하고 막 호평인데, 이런 문자도 있어요. 6818님.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윤석열은 운이 좋은 사람. 약간 이렇게 지치 있게 풍자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도 맞죠.
지금까지 보면 운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도 막 두드러 패니까 대권 후보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나와서도 위기일 때마다
네.
여권에서 뭐 한 건씩 터져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네. 상당히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마 국힘의 2차 토론회가 내일인가요?
네.
어때요? 윤석열 후보 측은 취재 좀 해보셨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대요?
아, 그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워낙 이제 우리가 솔직히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을 조금 상대적으로 잘 못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차 토론 때 보면 그렇게 뭐 기대만큼 못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상한 만큼 완전히 뭐 죽순 것도 아니고 일단 본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TV 토론 리스크가 원래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한테 TV 토론 리스크가 생겨서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전과 후에 네. 조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만 갖고 8명이 할 때는 그렇게 큰 차별성이나 뭐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그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라고 현재까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고발사주 의혹 문제였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이슈는?
그 모르겠어요. 저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처음에 나올 정치적으로. 때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손준성 검사 그거 뭐 며칠이면 번 다 나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랬는데 그 며칠이 지금 몇 주가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지지부진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뭐 박지원 원장 등장하고 또 조성은 씨가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진영의 문제가 돼버리는 그래서 후보들 다른 후보들도 홍준표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뭔가 같이 스크럼을 짜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줬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괜찮은 쪽으로 굴러온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의 등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공수처하고 저 검찰에서 뭘 이제 나올 거냐 그게 또 중요한 거겠죠. 네.
본인이 물탄 게 아니라 물이 타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원 이거를 이제 윤석열이 시켜서 제가 볼 때 윤석 캠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걸 발굴해 낸 것도 아니니까
본인 고백했잖아요 조성현 씨가 그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장성철 교수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네. 장 교수가 앞서 TV 토론 얘기하면서 1차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워낙 못하는 바람에 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왜 그 조국수 홍 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그 얘기 막 하던데.
네.
에? 또 누가 그랬죠? 원희룡 후보가 그랬나?
하태경 후보도 그랬.
무야홍이 아니라 조국수 홍이다 이렇게 네. 하고. 홍 경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최대 악재 아닌가 이게?
악재죠. 이것은 1월달에 이낙연 후보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그것과 비견되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야권 쪽을 지지를 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인데 조국 부부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을 저는 솔직히 지지를 못하겠어요. 왜냐? 잘못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대법원 판결도 나고 2심도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니 본인들이 아직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반성하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과잉 수사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이낙연 후보 말씀하셨지만은 이낙연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차별화, 안정감.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좀 센 캐릭터니까 거기하고 이제 차별을 하고 나는 이제 안정적이고 중도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정부적으로 얻을 게 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 조국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겠죠. 여기 검찰 출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보수를 괴멸하지 않냐. 보수 괴멸까지는 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수도 괴멸하고 조국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윤석열은 이쪽도 잘못하고 저쪽도 잘못한 사실은 이제 허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칼질을 한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과해졌다. 그럼 뭐 당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이제 물러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뭐 생각은 바꾸겠습니다로 물러섰으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러면은 이런 혹자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의 상승에
네.
2030의 지지 하나,
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 역선택 얘기하는데 그 역선택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그건 맞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음모론과 공작론 같은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본인이 계속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검사로서의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간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나도 받아들일게요. 제 생각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역선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소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선택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홍 후보가 나는 이제 중도 우리 편만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 내가 중도하고 호남 뭐 20대 30대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역선택을 노렸다기보다 결국은 나는 이게 강점이다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이 화천대유가 생겨가지고 여권 지지층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쪽 바라보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말 여유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거 보고 할 여유가 없다. 네. 그럼 어떻게 봐요? 지금 야권 경선이 뭐 1차 저 컷오프 때 뭐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표 차이가 얼마네 뭐네 이것저것 얘기들이 있는데 공식 발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홍준표 후보가 소위 말하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면 골든크로스 있을 거다.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것이 좀 힘든다? 그러니까 네. 범 야권에서는 네. 뭐 1등이 나왔지만 네. 그래도 그냥 국힘 지지층, 야권 지지층에 한정해서는 아직도 많이 뒤지고 있잖아요. 네. 국힘 지지층에서 대략 50% 내외 정도를 윤석열 후보를 공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면 골든크로스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런 거 같긴 해요. 그럼 이제 홍 후보가 계속 빠질 거냐.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되게 안 좋을 때 쭉 빠졌지만은 3위가 올라오고 이런 건 없었단 그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호남에서 한번 노려보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 후보 부분도 예컨대 뭐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이런 분이 확 올라와주면은 홍준표 진짜 위기가 될 건데 네. 그분들이 잘 못 올라온다면은 2위를 이제 시키면서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이 국민의힘은 11월까지 가는 거니까
두 달이
시간이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윤동열 쪽보다는 그 뒤통수가 따끔따끔할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야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이겁니다. 종로 우리 공천해야 돼.
네.
우리 가상이에요 지금. 네. 내년에 국민의힘 저기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이에요 우리가.
네.
나는 위원장. 네. 양주 위원. 아 네. 재밌겠다. 종로 공천. 장 의원 누구 내보낼까요 종로?
그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꼭 두 분이 싸움이 붙는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여권은 추미애. 야권은 한동훈 이렇게 해서 정말 한동훈 이렇게 두 분이 종로 대전을 벌였으면 좋겠다. 네,
진심입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종로에?
네.
근데
대선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종로에 네. 추미애 대 한동훈이 되면은 재밌긴 네. 하겠지. 네. 근데 그러면 한쪽이 내보내줘야지 양쪽 동시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누가 이기든 뭐 상관없고
아니, 그냥 공천을 네. 이쪽에서. 한동훈 내보낼 생각 없는데 저기 혼자 추미애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상해지고 저보 공천하라면서요. 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양쪽 다?
네. 아. 대선 하는 날 뭐 한 10군데 좀 선거할 거예요. 네. 근데 제일 관심은 종로 아니겠습니까? 아, 벌써 러닝메이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두 가지 중에 선택이다. 아주 가까운 정치권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직접 나간다. 뭐 여당에서는 옛날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 나간다. 이런 식일지 아니면은 제3의 정치적이지 않은 확장성을 의미하는 뭐 어떤 인물이다. 뭐 예컨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 혼자 뛰고 있지만은 사실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누군가가 데려와가지고 우리 러닝메이트다.
누군가라는 얘기는 거냐. 양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 쪽이 좀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김동연. 꼭 김동연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식의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을 네. 데리고 와서 플러스 알파로 가는
자, 거. 일단 저기 네. 저 우리 장성철 공관위원은 네. 국민의힘 공관위원일 때는 한동훈
네.
민주당 공관위원일 때는
추미애
네. 우리
저는 제3의 인물 그러니까 뭐 김동연이든 뭐 네. 누가 됐건 그런 제3의
김태현
왜 그러세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네. 엊그저께 한 멘트를 보면 네. 종로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안 나갈 거면 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전 지역구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요 상계동에서 국회의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여지를 남겨두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정실장도 하나만 이제 추미애 한동훈처럼 저는 가능성 낮다고 보는데 그것도 네? 하나만 뽑아보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김동연 뭐 네. 예를 들어서 금태섭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그러면
거다.
예를 들면 거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김동연들.
약간 제가 지금 김동연 후보 쪽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보고 하면 약간 여권 쪽에 그래도 조금 가깝지 않나 그런 지금? 느낌도 들어요.
야권보다.
네.
네. 오, 그렇구나. 저도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나도 공관 의원이면. 네. 나는 국민의힘 이준석 또는 안철수.
네.
그다음에
심플하게 그게 네. 전공법이
민주당은. 하죠. 그러면은 왜냐면 공천을 국힘이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느낌에 예? 국힘은 저 이준석 아니면은 안철수 민주당 그러면 임종석 실장 아니면 나는 강경화 장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혼자 생각이에요. 재미지 않아 공천 막 이렇게 말 놓는 거잖아.
거기다 또 이제 뭐 서초도 있고 네, 뭐 서초도 있는 거 있고. 많죠.
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야, 이게 종로는요, 내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대선하고 러닝메이트처럼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라서 그냥 일개 보궐선거가 아니잖아요, 정치 1번 지구.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결정할 거예요.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의 의중이
그럼요.
누가 되든가 크게 본인의 장점,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네. 거기다가 종로를 원할 수밖에 없을 거고, 여든 야든.
그럼요.
그러면 공천권자인 당대표는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뭐 일방적으로 그렇죠. 싸워가지고 하겠습니까만 당대표도 대선 후보의 의중을 이제 충실히 이렇게 존중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추석 특집으로 1시간 확대 편성했는데 어휴 재밌다. 1시간 하니까.
그죠? 아주 이런 자리 네.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장성철 교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김태현의 정치쇼.
6900님이 오늘도 모시고 고깃집 불판 배송 중입니다. 휴일에도 생방송 감사. 근데 누구 찍어야요? 하셨는데요. 누구 찍어야 할지는 저희 대선 때까지 정치쇼 매일 들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분 찍으시면 되죠. 뭐 저희 3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생방송 4부까지 진행합니다. 4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하고 사연으로 꾸며볼 거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